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 밟는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뭐 심지어 어떤 데 며칠 또 며칠 있다 또 옮겨지고 늘 그런 핍박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놀랍게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밟는 땅이 전부 복음의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마게도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을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 이끌림 받다가 이제 나중에 3차 전도에 더 깊이 이제 개입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4차에는 이제 바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뭐 카타콤 그런 이제 이야기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 집을 인천을 만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늘 불을 떼었다고 합니다. 섭을 둘러가지고 밤마다 사람이 불타는 불로 네로의 집을 밝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 살면서 햇빛을 못 보고 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릴 때는 기독교인 로마 인구의 뭐몇 분의 1,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유명한 진짜 로마가 복음의 도시로 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 이제 그냥 성경 읽어 보면은 현재 목회자 제도들이 그냥 뭐 신학교 졸업 목사가 되면 교회 존경받고 교회가 잘 되면 목사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리면 어른도 살고 이제 그런 이제 교회 현재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그것 말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주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라고 안 그럽니다. 예배당을. 성전은 딱 하나, 하늘나라에 하나, 땅에 하나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터가 해교 신전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무너뜨려 거의 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성전터를 안 비워주니까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을 돼가고 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으로 그 채찍에 맞으면 나아머리 벗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 그냥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곤욕을 당하고 십자에 못 박힌 그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성경이라 믿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님이 제책그 이제 성전에 가는 이야기 또 한번 법궤 이런 이야기를 딱 듣더니 깜짝 놀라서 박옥수 목사가 한국 사람 맞느냐고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 사람 우리보다 제사법을 더잘 아느냐고 내가 웃었어요. 유대인들 그 어떻게 알아? 그들이 성경 보고 알았지. 뭐 자기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도 성경 보고 알, 나도 성경 보고 아는데 내가 모를 거 뭐가 있어요. 똑같죠. 얼마 누가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이제 TBN 방송국에서 계속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TBN 방송국이 러시아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가서 무참하게 학살 당할 때 러시아가 다 피난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았습니다. 러시아에는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될 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세히 보면 결론적으로 주의 복음인데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밟아진 과정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뭐 도시에 들어가 제일 먼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그 나라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대로 됐거든요. 유대인들 이사야 53장은 성경이라 안 믿어요. 다 있는 그 이사야서 있는 그 53장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 예언한 그대로 됐는데 예수를 믿기를 싫어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요한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요한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한테 똑같은 역사가 베드로 요한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나왔고 뭐 죽은 도로가 나왔고 막 이런 이야기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복음이 땅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제가 어느 신학 박사의 주석을 읽어봤어요. 로마서 주석하는 게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 읽은 게 뭐냐면 그럼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로마서 전부 차근차근히 이해 나가다가 의롭다 하는 부분에 좀 건너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믿는데 의롭단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나가다가 또두 번째 너무 신기한 것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이걸 모르는 사람 거의 다 알아요. 24절이 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저희들 대전 있는 저희들 교회에 저 대전 있을 때 아닌데 제가 이제 대전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형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의롭다고 한다고 이다이라고 막 마음을 탁 닫았대요. 형제 어머니의 복음은 이제 말도 못 띠내게 하는 거야. 어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겨울인데 우리 교회 수양회 한 때인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늘 날씨 춥고 한데 그방 안에 앉아 답답한데 내가 차 오늘 어머니 모셔 산에 한 바람 쏘이러 가려고 가신다며 그러니까 그 모친을 그때 여든 몇이신데 그래 가자 갔어요. 이 형제가 차를 뭐 대덕 수양관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가 근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있노? 보니까 수양이 하는 거 알은 거예요. 어머니 쏘았어. 아, 네가 나를 교회에 데리려고 이래 왔지? 그러는데 형제가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 목사님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딱 왔거든. 내가 박 목사 못 만날 거 없다. 만나자 하시라. 이분이 옛날에 처녀 때는 공무원도 생활도 하고 아주 똑똑했다 그러더라고요. 모친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모친은 죄인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죄 없다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찾아 읽어줬어요.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느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얻을 값이 오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읽어줬어요. 모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어요. 그래도 죄인이세요? 죄인이라니까. 웃었어요. 어찌 왜 성경을 안 믿으시죠? 내가 왜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이 안 믿지? 모친 성경을 못 믿는데 66권 다 믿어. 내가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었어요. 그렇지. 죄인이라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읽어봐요. 그랬거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내가 뭘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오신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세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 행위도 없이 은혜로. 자꾸 성경만 쳐다봐. 이 성경요, 대한성서에 나온 거예요. 모친과 똑같을 거야. 집에 이거 맞아요.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성경만 이런 구절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해서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고 말이 있는데 23절은 뭐 우리 모두 다 죄를 다 지어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원하실 못 박혀 죽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죄인, 죽은 후에 죄인인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치는 그날 마음을 다 우리 그렇게 이단을 하시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 있다가 제가 대전 한번 갔는데 그 며느리를 만났어요. 모친 잘 계시냐고. 예, 잘 계십니다. 요즘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밖에 출입을 못 하신다고. 그런데 방에 앉아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씩 불러드린대요. 그리고 그냥 성경 로마 3장 23절 읽고 23절 죄인이지 하나님 영원히 이러지 못하지. 그런데 24절 한번 봐. 예수 우리 죄를 구속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 왜? 내가 선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대적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홍콩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여러 번 했는데 한번 캠프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제가 첫 시간 다 전했어요. 마치기 직전인데 신학교 총장 되는 분이 중국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구원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얼마 전에 우리의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고.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죄인으로 생각나고 성경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신학자들은 구원론이 난해하다고 한다. 전부 다 신학자 구원론이 난해하다고 말하는 분 많다. 복음을 모르면 난해하지. 죄를 지은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난해하네. 그분은 말해 신학자는 전부 다 구원론이 난해하다고 하는데 박 목사님 그렇게 풀면 됩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난해하다. 난해하다. 왜 난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난해하게 했다. 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난해한 게 신학 그 구원론만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은 다 그렇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고 모자는 물을 가지고 떠다주라고 하면 난해하지. 예수 사마리아 여자 보고 이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면 뭐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하면 난해하지. 이 저 구원론 다 성경은 난해하다. 죽은 나사로 산다 그러면 난해하고 전부 성경이 그 우리 이해가지고 안 된다 난해하다. 그러니까 왜 난해하냐?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우리가 잘못 사람들 신학을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 해석한다고 하면 엉뚱한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죄인을 그러니까 어렵지. 신학은 해석 안에 그대로 믿는 거다. 난 그것을 해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나는 어렵다면 어렵다. 거룩하면 나가면 거룩하다. 그렇게 믿었다. 하나도 안 어렵더라. 홍콩 집회 때 그때 1150명 모였는데 그 목회자 전부 다 아멘 하니까 이 사람 얼굴 빨리 그날 적대적 이분도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아주 우리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해석하니까 난해지고 어려워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속에 평안하고 안일하게 하지 않는다. 왜? 평안하고 안일하면 태만해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코스입니다. 코스. 복음을 처음에 막 구약성의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다가 보여줬다. 그 다음에 그 약속 예수님과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사야 53장 그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끔 우리는 생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생각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31장 34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산도 기록했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그대로 구스네 씨가 믿었죠. 믿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제 그 당시 유대 교회 뭐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승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라고 평안하고 그렇게 전할 수 없도록 항상 바울이 가서 정말 도시마다 들어가요. 가면 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또 유대인들이 와서 이단이라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 또 딴 도시를 건너가요. 그 누가 또 회당에 찾아 말씀을 전해요. 말씀 구원받은 사람 막 일어나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또 이제 유대인들 몰려와요. 아, 저 이단이다. 막 어디서 막 그러더니 뭐 데살로니가 이러더니 뭐 이러더니 그러면서 막 또 다 바울은 또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놓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이제 마저 로마로 가잖아요. 그 로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쿠바디스 같은 거 보면 진짜 그 로마라는 거 자세히 알 수 있지, 그죠? 얼마나 벤허 영화도 그렇죠. 근데 거기 이래 참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를 가지고 초대 교황이라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라서 이방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집트까지 피난 간 적이 있으셨고 외국에 나가신 적이 있지만 베드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개바는 할례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자 세움을 입었다고 바울이 말을 하지요.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도시에 가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에 이제 그 몇몇 유대인들 모아놓고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죄수의 몸을 갔었는데 결국 이제 로마에 있다가 바울은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카타곰의 순교작 하는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로마산 지하가 땅굴을 파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로마성을 시위를 건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카타곰의 지하 땅굴은 들어가 길이려면 아무도 못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타곰 지하 땅굴에서 로마 사람들 잡으러 다 잡혀도 그 카타곰의 로마 군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더라 길이려면 안내자 없어 한 평생 그래도 돌다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카타곰에 거기는 로마 군인들 못 들어. 그 안의 길을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지하 땅굴 안에 그들이 숨어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모니 밖에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 구원을 다 받고,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독일에, 영국에, 불란서에 막 전부 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가 그쪽에 전파져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의 새 영토가 신천지가 새로운 땅이 발견되면서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그들은 막 바람이 불고 짐승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위험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아니다 우리가 예배당부터 먼저 짓자 그래 학교 짓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들이 미국에 와서 복음의 자유를 누렸어요. 미국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한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떠났어요. 내가 1962년 구원 받을 때 그때 한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만 520명이었어요. 조만한 나라 한국에 520명이 왔으면 전 세계 미국인 선교사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전 세계로 떠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18세기 후반대 그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일한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껍데기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에 피파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피파 있고 구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저는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피파이는 그런 별로 없이 잘 지내는 이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대적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 복음을 기뻐하셔서 만만히 복음을 전해. 특히 이번에 크리스마스 맞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매 시간마다 200만 명이 들어왔었어요.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200만 명이 들어왔다. 안 믿어졌어요. 나중에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나 뒤에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작년 집회할 때 그때 276개의 방송국이 우리 방송을 중계해 줬고 가을 집회 때 9월 달 집회에는 655개가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 중계해 줬어요. 지금도 많은 방송, 이번 또 부활절 그 칸타타 그 어제 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세련될까봐 좀 약간 서툴게 한 표도 나는데 이거 뭐 다음 사람에게 그라셔서 합창단에 전부 다 각본 짜고 전부 다 가고 막 그래야 이제 그 살아있는 고기 구하기 위해서 막 시내 갔다 가게 가서 살아있는 고기 사다가 이제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바다에 저 뭐야 배 그런 거 만들어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어제 저희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니까 20% 의자 좌석수의 20% 오라고 해서 한 저 뭐야 20%가 모였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뒤에 그래지 그 칸타타 공연했는데 형제들 뭐 어디가 커다란 스크린 막 벽에 다 키워놓고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어제 형제들 모두 감격했어요. 감격해서 이제 우리 칸타타 이 부활절 칸타타 이거 4월 한 달 동안 교회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정말 공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복음의 문을 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우리 CLF 칸타타 즉 행사 부활절 행사할 동안에 너무 놀라운 게 한국의 신문에는 작년에 우리 저 뭐야 기본소위 선교회 때 비대면 예배 그걸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바국수 설교하는 바국수 모사야 그게 한국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뭐 오래 전부터 저 온라인으로 가지고 말씀 듣고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또 몸 불편한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집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시간에 예배 못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저녁에 녹화된 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힘입어져서 제가 옛날에 막 아주 어려울 때 양식이 없어 하나님 양식 주십시오. 쌀을 주십시오. 연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한참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 한참 지나고 뭐 한 시간이 되고 좀 두 시간 되고 지나가면 내 마음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게 한 태평양에 저 많은 섬들은 있는데 그 어떤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살며 뭘 입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우리 복음 전도자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했어요. 또 한참 기도하다 하나님 책을 출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했는 거예요. 저는 책을 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극동 방송 이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출판을 하자 그래가 처음에 제3 건남 비밀 그걸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제가 펴내면서 누가 이 책을 읽겠나 싶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뭐 22개 언어로 통역이 번역이 됐다 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제사 한 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뭐 지금 하면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는데 너무 감.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전 책을 쓰려고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원래 2007년에 중국 공산청년단에서 중국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때 우리 YF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와서 공천단에 와서 얼마 동안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007년에 그에 이제 막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 없어서 그때 못 갔어요. 2009년에 다시 초청받아가지고 중국 북경에 가서 공천당 간부들 그리고 거기는 뭐 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놓고 이틀 동안 강의를 했어요. 얼마 지난 뒤에 중국 한 출판사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공천당에 강의한 우리가 내용을 입수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틀 강의 짧아 책을 못 만들어요. 그걸 좀 더 잘 써서 책이 되도록 해주시면 올해 출판하겠습니다. 내가 당시 원고 잘못 책 얼마나 만들 수, 팔 수 있냐 이렇게 한 1,500만 권을 팔릴 수 있다 하는 중국 인구 많이 뭐 그렇겠다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를 썼어요. 제가 중국 보니 한국에서 이제 먼저 출판했는데 나를 끌고 간 넌 누구냐 그 제목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그 교보문고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해적판이 나타나가지고 내 책은 해적판의 반값이 그러니까 내 책의 반값이 해적판이 그러니까 내 책 하나만 팔린 해적판만 팔린 거예요. 아 중국 이런 나라 처음 내가 중국에 왔더니 알았어요. 그 뭐 이야기 고발도 못한다 그런 거는 그래야 이런 책들이 점점 나오면서 저는 생각해 나 같은 사람 쓴 책 누가 보겠노 하는데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글 쓰는 건 주로 이제 밤 새벽에 이제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쓰는데 새벽 3시 세상이 다 잠들고 내 이제 서재에서 전기불 켜놓고 글을 쓰면 아이 너무 좋아요. 주님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제가 하나님 방송국을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갔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꿈이야. 내가 뭐 책을 출판하고 방송을 하고 해.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해마다 하는 집회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있는데 그 집회를 막 그 코로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막 죽기 직전에 교회에 나 있는 분들이 막 죽음 앞에 딱 있을 때 죄사 못 받고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걸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래서 그 애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가 특히 브라질 시민들. 제가 브라질 사실은 시민들 길거리에 한쪽 가에 잔디밭 위에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입원했는데, 거기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면회가 안 돼요. 그다 죽으면 그냥 병원에 장례 치러주기 때문에 돌아간 시체도 얼굴도 한번 못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병원에 넣어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시민들이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진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고통할까?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90분짜리 설교 11편을 믿어지지 않는데 276개 방송이 전부 다 중계를 해줬다. 그지 어떤 방송 중계하다가 안 해줬더니 막 항의가 나, 난리가 나, 다시 중계하기로 했다고. 근데 가을에는 655개 방송국이 중계를 했어요. 그 시청률 조사해 보면은 봄에 한 10억쯤 되고 가을에 20억쯤 되는 이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방송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고 이루어진 걸본 거예요. 어쨌든 저는 다른 말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사함 받는 이그 기쁨 속에 마음이 젖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예요. 귀하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뒤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오셔서 일하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 그라시아스 단장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인데 부활절 칸타타고 부활절 칸타타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격리된 가운데서 지금 쓰면서 그래야 뭐 살아있는 물고기 사는 것만큼 뭐 너무 어렵고 또 갈대 막 갈대 구하는 거 쉽지 않았고 막 그랬는데. 어제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막 감격을 했어요. 저 서툰 면이 있긴 해도 부족한 면이 그게 이제 영화 하는데 70분짜리인데 영화 보통 70분짜리 하나 만들려면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시작해 적어도 몇십억 하는데 크라시 단원들이 전부 했다 하더라. 반드시 나눠가지고 각본을 쓰고 배우를 정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일반 영화보다 좀 서툰 부분은 있지만 더 진지하고 특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이 부활절 칸타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방송해 주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저희들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말고 인근 교회 또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칸타타 보고 부활절 칸타타 보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모양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모양들, 또 부활하신 이야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소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 해결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2017년, 2017년 처음에 CLF 시작하던 해가 그렇습니까? CLF 시작할 때 미국에 한 7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미국 형제자매들 교회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CLF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외국에서 여러분이 왔어요. 그날 첫날 저녁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봄에 CLF 준비하러 미국 갔는데 방영 목사가 나를 보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그 목회자들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했는데 몇몇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첫날 교회가 뉴욕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쯤 가는 좀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는 이제 그 스페인을 쓴 교회더라고요. 제가 스페인 통역과 같이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 나오시더니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튿날인데, 그 다음 날인데, 저를 만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 뉴욕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 그 교회 목사님 친구예요. 아, 뉴욕에 어떻게 왔어요? 나 박옥수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박옥수 목사 지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 집회했는데 아 그러냐고. 그 목사님 나도 가도 됐냐고. 오라고. 두 분이 같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 뭐, 오전 내내 아침에 일찍 와서 계속 복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번 우리가 CLF 할때 그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 이분들이. 특히, 미국의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과 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은 복음 전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복음 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언제 그러겠네.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 CLF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 데리고 자기 교회 가신 목사님 참 많아요. 자기 교회 가서 미국 목사님 난 지금까지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여 죄사함 받으면 가르칠 수 있는데 기쁜소리 선교회 목사님 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다. 기쁜소리 선교회 목사님들에게 듣고 그 다음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여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든 너무 자유로워지고 성도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건데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요. 다윗은 늘 전쟁 가운데 어려 고생을 했는데 좀 평안히 지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우리 아내와 범죄하고 우리 알 주여 그래서 막 큰 재앙이 막 겪고 고통을 겪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좀 시련의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 복음 전도 못하게 하고 시련의 고난 두려운 사람들 아예 못하게 하고 너 하지 마라 하고 이 각오하고 복음 전도 너무너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 뭐 다른 뭐 돈 벌기도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도둑질한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죄사함받는 이 복음전에 핍박도 있고 대제가 있어도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너무 감사하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유튜버나 뭐 이런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이 말씀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십자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사신 그 부분이 한국말로 전할 수가 있는 게 감사하고 한국말 듣고 재산 받고 끝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천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한 분이 인천에 정형외과를 하고 계세요. 주일날 오후인데 목사님, 인천 가기 전에, 인천교회 가기 전에, 우리 병원에 잠깐 들리십시오. 그래서, 그러자고 뭐, 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부부가 기다리고 있고, 또 간호사 한 분 대기해놓고, 제 무릎에 관절 뭐, 좋아진 주사 놔주고, 피를 좀 뽑아가던데, 며칠 지난 뒤에 아 목사님 스물 몇 가지 검사했는데 다 좋다고 완벽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나이 늙었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해마다 한 번씩 암 검사 무료 암 검진 하라고 그 보내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검사하면 암이 자꾸 걸리는지 모를 것 같아서 아예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형제님 그 원장 되신 형제님이 뭐 간암, 폐암 뭐 모든 부분에 완벽 특히 헤모글로빈 14.4라고 헤모글로빈 14.4가 굉장히 높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피 양이 많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늙어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더 복음 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허락하시면 전 처음에 옛날에 한 60까지 살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 평균 연령이 낮아가지고 또 뭐 그럴 법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서 평균 연령이 자꾸 앞서 도망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되는데 늘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하고 강대는 올라갈 때 아이고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 얘기 안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강대는 올라가서 어떻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 나를 구원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단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바울이 걸어간 이런 길 보면은 저하고 비교 안 된다. 저 옛날 처음에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평안을 잘 살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기 위하여 살았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 창자국 봐라 도마에 너만 보지 말고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정결케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더 부지런히 많이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다른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이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만방에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모두 복음만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절 어느 때보다 특히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칸타타 우리 마음에 예수님 가깝게 심고 재산받는 믿음이 더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당한 시련, 고난 그에 비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